예,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는 아마 그 사이트에 올릴 때 고린도 전후서로 해서 이제 올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26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로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27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가서 보시면 그 고린도후서 1장 그 위에 기록자, 기록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록 시기는 주후 56년경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의 기록 시기가 주후 55년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뭐몇 년에 이것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1년 정도 있다가 그렇게 기록이 된 건지 아니면 뭐 2년쯤 있다 기록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앞뒤 문맥과 여러 가지 정황상 고린도 전서를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6번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먼저 그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 파당이 있었습니다. 또그 교회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음행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악한 일을 행하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하던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이제 있었고, 또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그와 같은 음식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는 음식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장 이제 넘어가면은 주의 만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사용하는 빵과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스, 포도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함에 참석하다가 병든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어 넘어진 것 같은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2장 이제 넘어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넘쳤는데 이와 같은 선물들이 넘친 것이 오히려 교회를 여러 방면으로 망치게 하는 그런 그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방언,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이 방언에 대한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이제 이야기하면서 방언과 그다음에 대언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은사 선물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AD 55년경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만 존재하던 이러한 잠정적인 그와 같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서 이 선물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다 보니까 밖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의 그런 믿음에 따라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윤회한다 이런 거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밖에 나가서 자꾸 사귀다 보니까 부활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이와 같은 그 오류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만 쓰고 이제 원래 끝을 내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도 가서 보니까 13장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3장을 또 써야 될 그런 필요가 이제 생긴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한 1년쯤 되니까 도저히 고린도후서를 다시 쓰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서후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첫째 서신 하나만 보냈으면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이런 것처럼 그냥 고린도서가 되는 거죠. 전서후서 없이 그렇게 될 뻔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둘째 서신 이제 보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이두 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두 개를 합치면 자그만치 29장입니다. 29장. 29장이라고 하면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하는 사도행전이에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8장. 마태복음도 28장. 그렇죠? 이게 가장 긴 그런 성경 말씀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29장이에요. 29장. 고린도 전후서가.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이 가장 긴 신약성경의 가장 긴 이와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이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바울의 이 마음이 답답했으면 자그마치 29장이나 이 서신을 기록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뭐고, 또 이거를 대하는, 특히 이 목회자로서 이런 것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자세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거를 구체적으로 쓰게 됐느냐?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고린도 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음행을 저질렀던 그 사악한 성도가 회개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그게 사실로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를 시켜라고 이제 얘기하고 또 사탄에게 그 몸을 내어줘서 그래서 사탄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자 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래서 그 사람 받아들이는 그 문제를 다시 적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22절은 바울이 원래 고린도전서 16장 가서 보시면 바울의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내가 마케도니아를 이제 앞으로 지나갈 거다. 마케도니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는 윗부분이 마케도니아, 밑에가 아가야예요. 아가야.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 고린도 이거 다 이제 한 다음에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 가서 보시면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한다. 그래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아시죠? 터키 바로 넘어서면 그리스예요. 터키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국가고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 속해 있던 그러한 로마의 지방이고 그다음에 이걸 넘어서서 유럽으로 지금 그리스가 이제 나오는데 그리스의 윗부분이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아랫부분이 아가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마케도니아 저 윗부분을 갔어. 마케도니아 갔다가 지금 여기 고린도는 저 아가야 저맨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에.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겨울을 고린도에서 이제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루질 못했습니다. 이루질 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수 있느냐.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왜 계획을 변경하게 됐는지 이거를 설명할 그런 필요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또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또 변호해야 될 그와 같은 필요성이 생겨서 4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부터 그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굳건하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됐냐. 고린도후서 8장 9장 가서 보시면 거기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모금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미 약속한 대로 구호물자를 보내야 된다. 그거 너희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그거 지켜야 된다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속을 했던 구제헌금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서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13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거기 있는 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후반부에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며 그 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할 그런 의사를 보였는데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6절 이것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곧장 고린도로 가려던 이전의 계획과 이제 다른 거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크게 근심하였으며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과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진솔한 이와 같은 이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담아놓은 그와 같은 글들이 많지만 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고린도 후서만큼 사도도 하나의 사람이구나.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훌륭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간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연약함,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능력, 또 이 성도들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또 그가 상처받았을 때 느꼈던 그와 같은 감정, 또 이들을 책망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열정을 베푸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보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위한 강한 바람 등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호소와 함께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줄 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특히 목회자가 많이 읽어야 될 그와 같은 말씀이다.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렵게 할 때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자를 이제 들라고 하면 워렌 위얼스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80 넘으셔서 이제 목회는 안 하시고 설교는 안 하시지만 대단히 유명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다.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피터 워크맨이라고 하는 아주 또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쿨라에 있습니다. 뭐 가끔 이렇게 과격한 그런 그 발언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그런 그분의 사역을 그분도 거의 근 90년, 90세 됐어요. 90세. 그래도 아직 건강하게 지금 살아계신데 이분도 고린도 그 후서 이 주석서를 가서 보시면 하여튼 자기가 목회하면서 당했던 그런 일들을 대간에 기록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함께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게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목회하다가 실망하고 낙망하고 이러면 고린도 후서를 읽어라. 이와 같은 그 조언의 말씀을 그 안에 이제 가득히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 또 지금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특히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린도후서를 여러 차례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저도 기대를 합니다. 자, 핵심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5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이와 같은 우리의 그 불멸의 그 약속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이 이제 그 안에 기록된 5장 우리가 핵심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핵심절도 이제 하나 정했습니다.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자기의 그 답답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자신을 선포했냐?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나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신을 선포한 적이 없고,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우리를 선포할 때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된 우리, 그러니까 타고 누르고 목사가 성도들 괴롭게 하고, 구약시대에 무슨 뭐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종은 아니고 다 성김만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목회자, 그런 건 해본 적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얘기예요. 목회자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가 선포하고, 혹시 우리를 선포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누르는 그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로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종으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선포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핵심 단어는 자랑, 그다음에 위안, 그다음에 안위,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읽은 여기 1장에 읽어 와서 보시면 1장에 왜 이렇게 고난 고통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장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고난, 고통, 환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는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핵심 구는 내가 사도다. 사도. 그래서 내가 사도의 표적을 보였다.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사도인데, 너희가 내 사도직을 의심하냐? 그러면 내가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신 그러한 주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마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적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1장 1절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집사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성도들 이제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저도 젊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 그렇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의 그 낙심한 그와 같은 상태를 표현하냐.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 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 단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회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는 게 어려웠는지. 그래서 9절 가서 보니까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야,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할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언덕을 짐을 끌고 올라가는 언덕에서 짐을 끌고 올라가는 한번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거우면 소가 주저앉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바울의 이런 심정이 이 안에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훌륭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같으면 야, 정말 뭐 만사가 형통하고 얼마나 모든 일이 잘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속에 죽음의 판결 여기까지 받았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니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근데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서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찾아볼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 고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당한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한다 그러고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의 표현들이 얘기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예, 그래서 바울도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목회자가 아니고 또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엄청난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의 황제다 이렇게 해서 전 세상에서 지금까지 설교한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설교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분이 만든 교회가 런던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때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하면 5천 명씩이 다 듣는 거예요. 5천 명 얼마나 목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설교도 잘하고 그랬는지 5천 명이 그걸 듣고 5천 명 이상이 듣고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 그대로 구름대까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했거든요. 예, 17인가 16, 17인지 18살부터 목회를 했어요. 신학교 같은 데 가보지도 않고. 예, 그리고 목회를 했던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예,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짓고 예, 또 어떤 사람이 그거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기록, 속기록을 다 기록했어 설교를. 그래서 스펄전이 남겨놓은 그와 같은 그 설교집이 아마 예, 어떤 설교자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을 거야.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속기록 다 그걸 기록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다 책으로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예.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도 나중에 그의 삶의 후반기에 가서 그에게 통풍이 생겼습니다. 통풍. 여러분 통풍 아시죠? 예, 말 그대로 이런 뼈마디 이런 데서 뭔가 이게 석회질 같은 게 나와갖고 엄청나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 그래서 이름이 통풍이에요. 바람만 나도 아프다. 예, 그래서 이름이 통풍이라고 하는 건데 이 통풍이 올 때는 스펄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말 그대로. 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예, 그의 삶 속에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 아무리 훌륭한 여기 지금 바울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죽여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저같이 많은 이러한 그 평범한 그런 그 목회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 디프레스가 된다고 얘기하죠. 이 낙담하는 그런 기간을 뭐 3개월씩 막 이렇게 가진 다음에 또다시 이제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선포. 지금 바울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낙담이 됐으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목회자도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 성도와 목사가 낙심하게 될때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서신은 처음 시작할 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1절 끝에 가서 보니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가 그 아가야의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 그러면 이 편지를 누군가가 또 복사를 하고 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방, 여기 사람들에게 이제 뿌려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서신을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가서 보니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가서 보시면 블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블레스. 블레스는 우리가 보통 축복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겠어요? 축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블레스한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하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게 찬양하냐? 그 내용이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찬양을 드리는데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의 하나님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맨 끝에 가서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이 호소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예,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이 긍휼 이런 거를 복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영어나 아니면 원어에 가서 보시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냥 긍휼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긍휼이 한번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 많이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경 가서 보시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은 경우에 원천이 되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그렇게 아비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 거짓이 진짜 아버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거짓의 원천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의 원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걸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긍휼을 받는데 그 받는 그 긍휼의 원천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은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건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긍휼. 그래서 은혜와 긍휼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정말 신성모독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했으면 단수를 쓸 텐데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베풀고 베풀 이렇게 되니까 거기 가서 보면 복수로 긍휼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예를 들어 3장 22절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대언자가 바빌론 이 국가가 이제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회파하고 그다음에 성전까지 멸절시켰을 때 예레미야 애가를 짓거든요. 그 예레미야 애가 이거 3장 22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그래도 여기 몇 사람이라도 이게 남아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아이가 잘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해요? 매를 치다가도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없는 그와 같은 심정이 되면 아이를 사랑하는 거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1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를 때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긍휼도 한 번이 아니고 또 조그만 그런 긍휼이 아니라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을 표현할 때 부드러운 그와 같은 긍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수기 14장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스파이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악한 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만들고 이 사람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대단히 크다. great하다는 거예요. 이게 big 정도가 아니라 great하면 무지무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와 같은 긍휼이. 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가서 보시면 1장에 1절에서 11절에만 고난, 고통, 환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위를 주셨다는 내용. 그래서 위로, 안위라는 말이 자그마치 10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매 구절에 한 번씩 위로, 안위, 매 구절에 한 번씩 고통, 고난, 환란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 고통 당할 때마다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1장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구나. 금방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고통, 고난, 환란 나오면서 위로, 그렇죠? 안위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에베소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구나.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구나. 이런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개역성경은 보혜사라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수 없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놨는데 영어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말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Comforting. 그러니까 위로와 안위를 주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안위를 주시는 그런 분이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남겨두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 위로자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가운데 위로를 받느냐?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님과 그다음에 다른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주 전인가 우리 김문영 형제님 나오셔서 제가 지금 폐암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또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심방하고 그주 내내 기도하고 같이 성도들이 이런 가운데 그 형제도 위로를 받고 그 자매님도 위로를 받고 그 다음 아들, 딸, 그 다음에 사위도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폐암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이와 같은 또 진단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야 되는 거다. 혼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그런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성경은 권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위자 이렇게 하니까 잘못 이해하면 권위를 부리는 놈 자자를 써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야, 대단히 권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 그 뭐예요? 위로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위로를 하고 성도들에게 안위를 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권위자 할때 자는 놈자자가 아니라 아들자자입니다. 아들자. 그래서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거에 특출난 이와 같은 재능을 가진 아들, 이거를 바나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1편 위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거 복음성가 찬양도 있고 우리 성가대들 위한 그런 찬양도 있고 이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고통을 당할 때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를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지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옆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 이 세상 사는 동안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홍영재님도 지금 사업하느라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옆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해야 된다. 위로.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가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아픈 것 같은 병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세 번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는 위로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위로를 받고는 고린도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와 같은 위로의 편지를 쓰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뭐라고 해? 선순환이라고 얘기할까?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 위로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 위로하는 이와 같은 선순환의 구조를 갖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고통하고 고난 이런 거 환난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성도가 아파요, 뭐 고통을 당하여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일일이 뭘 가르쳐 주려고 자꾸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 가서 보시면 고통과 고난과 이 환난이 어떤 이유로 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천편일률적인 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가서 이 사람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해주면 되지 그거를 내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고 자꾸 문제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서 보시면 고난과 고통과 이 환난이 여러 종류 이유 때문에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누가 암에 걸렸다. 그렇죠? 누가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고통, 고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마귀 때문에 오는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는 세상 시스템 때문에 오는 그와 같은 고통과 환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이런 종류의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핍박. 또 고통과 고난이 이제 오게 될 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욥기입니다. 그렇죠? 욥기에서 그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욥기가 기록되지 않았으면 욥이 당한 그 고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저도 이해 못합니다. 저 가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도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런 종류의 고통과 고난은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사탄의 이 사자에게 고통을 당한 거 우리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많은 경우에 좋은 성도가 되는 지름길이 사실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마땅히 당해야 될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든요. 이런 종류의 그와 같은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성경 읽어주거나 또 같이 기도하거나 그렇죠? 위로의 말씀을 주거나 울게 되면 같이 울거나 이거 외에 내가 무슨 특별한 어떤 해결책을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 형제자매와 같이 있어주는 거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위로와 안위가 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 예수님 고난 굉장히 많이 당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고난을 묵묵히 이기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분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에도 내가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바울처럼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거든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일생이 그 안에 이렇게 믿음의 뭐랄까 전당 그렇죠? 믿음의 전당에 나와있는 그 사람들 일생을 한번 보세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하늘나라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배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우리 지금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뭐 상태가 영어로 미저러블, 비참한 거죠. 지금 식으로 생각하면. 개나리 보침 짊어지고, 그러고서는 지금 배 타고 걸어서 그러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 모르죠. 그 당시에는 사는 게 좀 단순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더 순진하기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먹고 살고 이런 건 굉장히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인간성이나 마음씨나 아마 무슨 문화나 이런 거는 더 엄청나게 많이 사악한 그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 피로도가 상당히 지금이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와 같은 그 생활 수준 이렇게 가서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였을 거예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지금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당했을 그런 고난이 어떤 것인가 또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을 것 같은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이렇게 한번 20세기 전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내 자신을 거기 그 시츄에이션 상황 속에 한번 이렇게 넣어보시면 과연 내가 이거 살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6절 가서 보니까 바울의 목회의 심정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위로와 안위를 위한 거다. 야,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고난을 당했나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이 성도들,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 바울에게 기쁜 일이 생기든, 바울에게 슬픈 일이 생기든, 바울은 그저 모든 것이 다이 성도들의 기쁨을 주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성도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목사가 이런 거, 이렇게 읽고 나면, 좀 힘들죠. 좀 힘들어요. 야, 진짜. 어느 정도가 돼야, 과연 목사가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요. 그렇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도 그게 다 여러분을 위한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바울이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 생각에 너무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와 같은 그 성도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목회자의 심정을 그렇게 가지고 사랑했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주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Finish. 끝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사명인데 그걸 감당했다는 거거든요. 이러는 가운데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이와 같은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예, 내 하나님의 자녀로 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있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소망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혹시 우리에게는 더큰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몸이 죽지 않고 홀연히 변화될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영화로운 그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임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이겨나가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바울이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이렇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위를 베풀어 준 것처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위로해 주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6장 8절 가서 보시면 에베소예요. 에베소와 그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여러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만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러는 가운데 목회자의 그 심정이 또 드러나는 거죠. 죽기까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 감당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가서 보니까 9절에 예, 이렇게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이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줬는데 바울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그렇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파워, 그 파워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고 이렇게 권위 있게 또 진솔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죽을 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과 사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이를 얻어요. 그때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 자기들의 그 태가, 특히 사라 같은 건 태가 죽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에 남아있는 표현을 가서 보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일들,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지금 건지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 가셔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와 같은 그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면 뭐 요셉도 들 수 있고 여러 사람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 기록으로 가장 많이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엄청난 그런 시련을 당했던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나와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과 같은 내용이 아주 진하게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시편 34편 6절에서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여기 가서 보니까 멋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시편 34편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이 가엾 쓴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그 다음에 7절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사울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주의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래서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을 때 그의 말을 들어주셨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찬송가 460장의 그 가사가 여기 이 구절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 이 구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런 찬송은 그냥 이거 찬송가 가사 읽거나 그냥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예, 찬송가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 보면서 이런 구절과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벗어난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이 기도와 또 물질적인 도움과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바울이 위로를 받고 사망에서 벗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문혜 형제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과 같은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가서 보시면 여러 차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그 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등등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몇년 전에 너무 불면증이 심해서 이렇게 아프게 될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홈페이지에 목사가 이렇게 아프니 그러니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서 야 목사가 이거 얼마나 연약하고 기도를 못하면 그래. 이렇게 해서 성도들 보러 기도해달라 그럴까.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여기 가서 보면 7차례나 성도들 보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바울보다 훨씬 못한 목사가 왜 그렇게 못해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돈 많이 바치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위로자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특히 사랑침례 교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작정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성령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안위와 위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